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테레사 메이 총리 등 영국 측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념식에 도착할 예정이고 참전 용사 수백 명이 동참합니다.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크루즈선에 올라 75년 전과 같이 노르망디로 향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념식장 일대에 대규모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진입로 등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이 당시 독일 점령지였던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작전입니다. 지난 1944년 6월 6일 단행된 이 작전으로 2차 대전의 판세가 바뀌었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진격한 이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포츠머스는 영국 남부 주요 항구 도시로 D-Day 전날 연합군 병사들의 출발지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츠머스 일성을 끝으로 사흘간의 영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노르망디에서 별도로 열리는 상륙작전 75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모자보건사업에 각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총 800만 달러를 며칠 안에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 돈을 받게 되는 두 국제기구가 물자를 사들여서 북한에 투입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이를 통해서 북한 9개 도 60개 군의 타가소와 보육원, 소아병동 등이 관리하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들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들에게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 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두 국제기구에 지원금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식량기구와 유니세프 실무진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북한의 물자를 조달하기까지는 한두 달가량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 포드에 현지 합작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 창안 포드의 반독점 행위를 적발해서 1억 6,28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2,360만 달러의 벌금 징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포드 측이 지난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판매상들의 가격 책정을 인위적으로 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무역 정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비공식 경제 제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일련의 행보 중 최신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유력 운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페덱스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화물을 잘못 운송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중국 택배업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크렘린궁 측은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통상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양자 현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5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함경남도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제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취협을 열고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영양지원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모자보건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800만 달러로 WFP의 북한영양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과 영양사업에 35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WFP는 북한 내 9개 도 60개 군의 타가소와 보육원, 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유니세프는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에게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 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그 당국 차원의 대북인도적 지원 이번이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에 교취협을 통해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악화된 정세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UN 식량농업기구 FAO와 WFP가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 지원 방안을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기구가 자체 구매 시스템을 이용해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대변인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송금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워킹데이 기준 한 3, 4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에 북한 영유아 영양개선 사업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웨덴은 대북지원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내내 평양에서 정기적으로 국제기구와 접촉해 물자 전달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인 감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라스머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 투명성을 묻는 VOA 질문에 인도주의 필요성에 기반한 접근은 지원이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측의 분배 진척 상황과 독립적인 외부 기관들의 평가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인도주의 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1년 내내 방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이어 스웨덴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과 비정부기관에 제공되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의 인도주의 지원은 무력 충돌과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에 의거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또 스웨덴의 인도주의 지원은 해마다 제공되며 이 같은 지원은 필요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올 들어 4일 현재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320만 달러로 북한의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다 해도 실제 북한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증진, 투명한 임금 지불 체계, 국제 통화 기금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 경제 연구소 선임 국장은 북한의 임금 지불 절차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이 도와준다 해도 북한의 실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탠거런 국장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e workers need to be paid directly. There's a lot of good reasons for this. One, you know, it'll help boost the domestic economy in North Korea.
개성공단을 포함해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직접 임금을 받아야 북한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거런 국장은 현행 규정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수출용 상품보다 북한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내수용 상품을 제조해야 개성공단을 북한 경제에 융합시키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경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things to that is basically taking at putting in place the reforms for things like the collection of data right now. You know, nobody could tell you what the unemployment rate really in North Korea is.
현재 자료로는 북한의 실업률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만큼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밝혔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은 무엇보다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남북 경협 등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ermination requires releasing all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the citizens of North Korea detained in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So there's a very high bar that Congress is setting o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등 획기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높은 기준을 세워놓았다는 설명입니다. 페리어 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인권 상황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advance the talks, you move forward with you move forward with denuclearization and you address all other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는 미뤄두고 경제 발전이 자연스레 인권 상황을 개선해 준다고 믿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 재량권이 큰 미 의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페리어 국장은 밝혔습니다. 공동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대북 제재였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붙들어둘 것도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일부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지목한 북한 선박들이 최근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단에 오른 선박은 총 49척으로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은 모두 33척입니다. VOA는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이들 33척의 최근 활동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무부의 권고 사항이 발표된 3월 21일 이후 최근까지 10척이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 사이를 오갔고 일부는 러시아에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1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K-모닝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북한 남포항과 산둥성 등 북한과 중국을 수차례 오갔고 지난 3월 29일에는 홍콩에 근접한 지역까지 운항했습니다. 또 5,6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운봉 2호는 5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난 뒤 동해로 내려와 제주도 남단을 우회해 6월 3일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도착 항구를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고산호, 청봉호, 태평산호 등의 북한 선박이 동해에서 서해로 제주도 하단을 통과하는 경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경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선박 외에도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도 확인됐습니다. 7,000톤급인 일반 화물 선박 지송 15호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저장성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4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자력호는 한국 강릉시로부터 동남쪽으로 362km가량 떨어진 동해에서 지난 4월 12일 AIS 신호가 포착된 이후 위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AIS 신호를 끄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이 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북한 석탄 수출 의심 선박 명단 외에 함께 공개했던 선박 대선박 환적 의심 명단에 올랐던 카트린호는 억류됐고 명단에 함께 오른 루니스호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함이 한국 서해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버솔프 함이 서해에서 작전하고 있다며 이 함선은 미 해군 칠함대 지원을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칠함대는 버솔프 함의 작전 활동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버솔프 함의 서해상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3월 보도 자료에서 보슬프 함의 서태평양 배치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나라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서해 등지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협상은 지속돼야 하지만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북핵 6자 회담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 know the administration is still concerned about the issue. There's been some talk of reviving the six.
킹 의원은 4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핵 6자 회담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자 회담의 부활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관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막후 채널을 활용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드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드 의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취했던 행동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며 미북 양측이 상응 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have more of an understanding and develop frankly a very a list if you will of quid pro quo. If you exclude why if you do
특정 조치를 취하면 특정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역사를 보면 약속을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ve been supportive of keeping the sanctions regime fully intact until they make much more significant progress in just one.
영변 핵시설 한 곳의 폐기가 아닌 비핵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보일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훨씬 더 많은 핵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이 비핵화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re's no way in the world that I would think that they believe that they should be setting the policies in the direction. The bottom line is that our demands for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정책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절대 바뀌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만친 의원은 이어 북한과 외교는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북 간 두 차례 정상회담 후에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 feel like they've yet to make any meaningful commitment. I encourage the administration to keep talking, but thus far they haven't shown.
케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군사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에 담겼는데 상원 법안에 담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초안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국방정보소위원회의 초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제3의 파트너 국가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동맹 5 Eyes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 과제 그리고 위험성을 오는 12월 1일까지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 4,220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수락하도록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와 캠프 캐롤, 광주와 군산 수원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총 8개의 공사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상원 군사위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그러나 하원 초안에서는 상원 측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마료된 2019회기 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주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소위원회들이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오는 12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 법안은 이미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 세계 상위 20개 나라에 속한다고 유럽연합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입법조사기관 EPRS가 발표한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36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정도를 나타내는 노르망디 지수를 개발해 각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대량 살상 무기, 격렬한 갈등, 테러리즘, 언론 자유, 살인, 민주적 절차 등 11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민주적 절차, 언론 자유 부문에서 0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의 주요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에 의한 현실적 군사 위협을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와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UN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UN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주민 착취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표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과 민간 관계자 37만 명, 항공기 2,000대, 군함 200대 등을 파견 중이라며 영내 항행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현상 타파 세력과 위해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자 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대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 마찰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the deal. Sometimes they sound more.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마찰과 지역 패권 전략으로 일본 등이 미국 중심으로 결집하자 고립 탈피를 위해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don't know to what extent China wants to work with the ROK on so-called everlasting peace.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7개월 만의 대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국면 전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resumption of talks after 7 months is fine, but it's not a major breakthrough.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중공군이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조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직통전화를 무시하고 침범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이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이번 회담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대북 압박 강화가 필요한 국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중국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is worried that North Korea never is going to denuclearize and that he's got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한중 간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respects settled by the agreement that the existing THAAD batteries would be allowed to stay, but they would not be integrated into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하지만 윌리엄스 부국장은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이 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또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납북 피해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何よりも 중요한 나라치 문제의 1일도 빨리 해결에 向け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 일변도였던 일본의 정책이 선회한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케네스 퀴누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As well 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y were extremely angry with Trump.
여기에 더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봉쇄에서 대화와 포용 쪽으로 바뀌자 아베 총리는 평양에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지난해 3월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매달 일본과 북한 당국자들은 몽골과 베트남 등지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접촉에는 일본에서는 시미즈 후미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과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의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 북한에서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이뤄진 북일 접촉은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본 아시아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그 전부 기타무라 내각 정보관이 지난 작년 여름 계절에 북한 노동당 그 통일전략실장 여자분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서훈 원장의 소개로 받아서 그렇게 그 접촉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일본은 접촉 과정에서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비공식 접촉에서 경제협력과 납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북한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 아니고 그냥 경제협력입니다. 즉 돈이죠. 일본하고 사이에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경제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그 납치 문제 그런 걸 좀 북한이 진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진짜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어떤 걸 하면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납득할 건지 그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좀 북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북한이 피랍 여성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북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년의 물밑 접촉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또 공식 매체를 통해 과거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의 대북 유화 제스처는 계속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1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교를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평양에 좀 더 가시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1년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해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제스처는 물밑 접촉에서 별 진전이 없자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으로서는 그 자기가 좀 협상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협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나오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사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들어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5월 2일 상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에 맞먹는 큰 정치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7월 참의원 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도 크다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가 17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5명은 이미 귀국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12명 계시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그 와야 한다고 그렇게 피해자 가족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래도 북한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명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분들을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얻을 것도 없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왕래 같은 상징적인 조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 그리고 북일 국교 수립으로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올 연말까지 아베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잘해야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50-50 chance is probably the most optimistic assessment.
한편 일본은 6월 5일부터 이틀간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밀접했던 두 나라 간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옥택선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중대한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와에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미한 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두 나라가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듭 높여갔고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 미국을 한국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중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외국산 담배 수입 제한에 이어 신규 담배 생산도 금지하는 내용의 금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 같은 금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흡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공식 통계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수치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9%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 절반 정도가 흡연을 할 정도로 애연가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흡연율은 당시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라오스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6.7%, 방글라데시와 중국이 각각 54.8%와 52.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 여성의 흡연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최근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죠?
예,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WHO의 담배 통제 기틀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이맘때가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담배의 해독성을 강조합니다. 올해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담배 통제법에 따라 금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 수입을 제한하고 새로운 이름의 담배 생산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밖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금연연구보급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방성분의 금연보조제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에는 금연식품이라면서 환경피너 3 음료를 소개했고요. 앞서 지난 2017년 세계 금연의 날에는 피부에 붙여서 금연효과를 낸다는 니코틴 반창고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에 자주 노출돼서 금연 홍보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웹사이트를 보면요. 4초당 흡연자 1명이 폐질환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700만 명이 흡연으로 또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WHO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30년까지 800만 명이 흡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어떤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담배값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인데요. 금연 인구를 늘리겠다면서 최저 가격을 $13로 올리고 담배 판매업소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시들은요. 여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멘톨 등 향이 나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라구나시의 경우는 아예 도시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와이주 의회는 100세 이상에게만 담배 구입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연을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금연 정책을 내놓으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인 걸 알면서도 중독성 때문에 끊기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담배를 줄여나간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주위에 금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담배와 관련된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손놀림 도구를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주 머무는 곳에 금연과 관련된 문구, 또 흡연 경고 그림 등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의 흡연 실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평생을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한 윤현 북한 인권 시민연합 명예 이사장의 연결식이 오늘 5일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한국 내에서 국제인권운동에 티앗을 뿌렸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별세한 유년 북한인권시민연합 명예이사장의 연결식이 5일 유가족과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 탈북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상원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고인이 1970년대 인권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잠잠하고 있을 때 윤현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인권의 횃불을 높이 드셨습니다.
윤현 명예이사장은 군사독재 시절이던 1972년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를 공동 설립해 시국사건 관련 자료를 외국에 보내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힘썼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윤 명예이사장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별빛이었다며 사람들이 비로소 힘을 내고 그 뒤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현 명예이사장은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4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어 1996년 5월에 북한 인권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비정부기구인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박범진 이사장은 윤명예 이사장이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명예 이사장님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아무도 눈 돌리지 않았던 시기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구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박 이사장은 윤명예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해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채택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신설해 1년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 초기에는 외로운 외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명예이사장은 또 탈북민들, 특히 강제송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는 윤 명예이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16살 소년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윤 명예이사장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년 전에는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윤 명예이사장이 북한 인권을 위해 비춘 불빛을 동료들과 함께 더욱 밝힐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북한인권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윤 명예이사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제 미래 활동가들, 뭐 운동가들, 또 북한인권을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토대 기반을 만들어 닦아주셨죠.
이 대표는 그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도 진출했으며 시민단체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현 명예이사장은 2003년에 미국 민주주의재단이 수여하는 민주주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0년 한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수여하는 존 디펜베이커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은 윤현 명예이사장이 북한인권운동의 진정한 아버지였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면 윤 명예이사장의 중심적인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6월 5일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합니다. 마샬 플랜은 유럽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의 중공업 기반이 다져졌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경제와 정치 체제가 안정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 가자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의 3분의 2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곳에 살던 많은 시리아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6.1 전쟁이 끝나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군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점령 직후 이곳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골란고원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이듬해 휴전했고 이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